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의 회복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왕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은 마약 가족 기술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중독증은 비슷하고 특히 회복 방법은 동일하므로 가정에서 다른 중독 문제가 계신 분들도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마약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전체 인구의 4%인 약 1200만 명 이상이 마약을 남용하고 있으며 매년 2만 5천 명건의 청소년 인명피해 교통사고 중에서 약 40%가 약물 운전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500여 명의 살인 피해자 중에서 그 중에 한 30%에서 약물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도박으로 중독되기까지는 약 3년 이상이 걸리지만 마약은 단 몇 개월 안에도 중독이 가능한 무서운 중독병입니다. 통상 마약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마약 행위로 보지 않고 다른 곳에 둡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약 문제의 증상, 영향 및 결과 등에 대해서 더 알면 아실수록 두려움은 그만큼 적어지시고 회복 용기를 갖게 되시며 그러므로 마약 문제를 더 이해하시는 일은 사실상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첫째는 진정제, 알코올이 약간 진정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몰핀, 헤로인과 같은 마취제 성분, 그 다음에 LSD, PCP 같은 환각제 마약, 그 다음에 엠퍼타민과 코카인과 같은 흥분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 모든 약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이 인체에 중추신경체제와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왜 마약을 사용할까요? 주로 약물이 감정 변화를 우리 몸에 일으켜주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부터 회피하려는 도피창구로 마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신의 현실과 삶의 어려움이 어려워질 때 인위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고 합니다. 현실 도피로 시작된 마약 의존은 대부분 중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육체적 및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죠. 또 사회에서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오늘날 약물 남용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마약 중독에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마약 중독을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약 중독이란 무엇이냐 이거 볼 때 마약의 해로운 점을 알고도 마약 물질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만성적인 요인 때문에 완치가 거의 어렵고 한번 약물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언제고 또 다시 재활을 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중독자는 마약 사용 욕구가 너무 강해져서 문제를 부정하게 되며 마약 행위가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심한 거부 현상을 보이게 되며 거부 현상은 회복의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결과로는 마약을 흡연하거나 혹은 코로 흡입할 때 폐에 암이 걸리고 또는 폐 기종도 유발하며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마약의 심리적인 결과로는 우울증, 만성적 흥분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 고립감, 부정적인 관념,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한 각종 심리 현상 등도 있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직장을 잃고 경찰력이 소비가 되고 공적 자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중독증은 중독자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주로 해독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체내에 마약 성분을 신진대사 시켜서 없애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해독작업이라고 하며 이것은 마약 중독증 치료에서 필요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해독작업은 주로 신장, 폐, 장 등을 통해서 하게 되고 회복을 할 때는 회복은 단지 마약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생활 형태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중독증의 복합성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독 작업과 동시에 마약 회복 모임에서 장기적인 회복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들이 그냥 본인이 이제 안 오신다고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이 없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마약 사용 중단을 하시는 것은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재발되기 쉬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재발은 왜 생길까?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상당 기간 동안 마약을 사용하지 않다가 마약을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재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발된 중독자는 뭘 느끼냐면 우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약을 사용한 것을 숨기려는 노력도 하고요. 그래서 재발이 되었으면 가능한 빨리 다시 회복을 계속하도록 해야지 그동안 회복된 그 사항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회에 혹은 어느 카운티 제일에서 어떤 그 회복 노력을 하셨다가 한두달 했다가 나와서 다시 안 오시면 다시 재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약 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죠. 육체적인 증상으로는 체중이 감소되게 됩니다. 또 눈이 자주 충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취감 또는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보시고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마약에 몰두하는 것 같은가 그다음에 두 번째 마약 중단 노력들이 거듭 실패되는가 점점 더 다른 종류의 마약을 사용하는가 그다음에 점점 더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갑자기 성을 내는 것 같은가 그다음에 사회적 증상으로는 소셜 사인인데요 가족들이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약이 없는 사교 모임에서는 불편해하는 것 같은가 그 다음에 가족 행사나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방에 혼자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행동면에서 볼 때요 학교나 직장을 자주 빠지는가 점점 가족을 돌보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가 마약을 사용한 것을 부정하고 극소화하고 혹은 숨기는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자녀가 마약을 했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나 자매나 형제자매나 가정에 있는 규칙들에 대해서 태도를 바꿉니다. 자녀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사 일들에 멀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자기 방에서 혼자 오래 지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책임한 행동을 남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비난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거짓말이 늡니다. 여섯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생깁니다. 또 여덟 번째는 때로는 폭언도 하고요. 아홉 번째는 육체적으로 난폭해지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열 번째는 예전과 달리 반항적인 사람이 되고 열한 번째는 비밀이 많아지고 열두 번째는 학교 생활이나 성적이 부진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과 에이즈의 관련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이즈 감염 경로는 대개 발병 후 5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인데 에이즈 95%가 동생 연하자 또 정맥 마약 사용자 혈우병 환자 또는 난잡한 성관계 그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대략 17%가 정맥 마약 사용자고 8%가 동성연애자라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동성연애자만 에이즈에 걸린 줄 아시는데 오히려 동성연애자보다 배가 더 많은 마약, 정맥 사용자들에게서 에이즈 감염 경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정액과 같은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난잡한 성관계와 이미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다시 자기 몸에 사용할 때 전염되기 때문에 마약 사용자와 그 가족들, 배우자들은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게 됩니다. 또 다음은 마약 금단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회복 치료 과정 중이나 또는 마약 행위를 중단했을 때 체내에서 마약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마약 중독자가 중독증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마약 행위만 중단하게 되면 거의 90%가 6개월 안에 금단 증상에 못 견뎌서 다시 마약하는 그 재발 현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 치료는 중독증 회복 치료에서 필수적이며 통상 금단 증상은 마약 효과의 반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성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금단 증상으로는 마음의 동요를 느끼거나 발작을 보이게 됩니다. 또 흥분성 엠페타민 같은 흥분성 마약을 하던 사용자들은 마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반대로 우울증 같은 금단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단계와 치료 내용을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주거 치료, 외래 치료가 있습니다. 그 병원 치료에서는 주로 환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의 증상을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전한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중독 물체를 체내에서 배출해주게 됩니다. 또 환자에게 마약 문제 심각성을 인식도 시켜주고 중독증에 대한 환자 교육도 시켜주고 병원 치료 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그 안내도 해줍니다. 통상 병원 치료는 3일에서 대개 30일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치료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 LA 인근에서 환경 센터들이 각자 하는 것이 대개 주거 치료에 해당됩니다. 병원 치료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으로 24시간 동안 거기 같이 함께 기구하면서 교육도 하고 치료도 중점을 두는 것은 하나의 리허빌리테이션,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또 혼자서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는 주거치료가 좋습니다. 주거치료는 대개 6개월에서 내지 9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웃패션트, 외래치료인데요. 이 외래치료는 병원 및 주거치료가 아닌 거의 모든 마약 난명 치료를 외래치료가 우리가 얘기하며 대표적으로 마약 회복 모임을 외래치료라고 합니다. 마약 회복 모임에도 NA, 나란원, 코안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마약 회복 모임은 1953년도에 알코올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늘어갔고 현재 전 세계에 약 2만 1000개의 마약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또 치료 유형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볼까요? 치료 유형에는 먼저 개인적인 치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투원, 그러니까 1대1 상담자하고 혹은 후원자하고 1대1로 개별 치료 형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환자하고 그다음에 상담자하고의 그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선 하게 되죠. 대략 개인 치료는 1대1 치료는 30분 내지 60분간 실시되며 그다음에 부부 상담 및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누가 내 가정에서 중독자가 됐으면은 그 중독자가 되기까지는 가족들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함께 또는 가족 전체의 회복을 목표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약 중독자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가정에 돌아오면 다른 가족들이 변화가 안 됐으면 다시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가족 문제들을 확인해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마약 중독자에게 관련되어 왔고 그것이 회복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족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으로 정진시키는 것이 가족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도 정서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회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 상담, 가족 치료가 마약 회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룹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회복 치료 유형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중독자들에게 상담 치료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통상 중독자는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또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갖기 쉽고 또 그룹 치료는 환자가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평상시에 군대 가면 사람이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 치료에 가면 여러 회복 동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회복 참석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룹 치료는 중독자에게 새로운 그 행위들을 시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 모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약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20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적으시든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은 중독자 입장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대개 내 가정의 자녀 혹은 남편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마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마약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돈이 더 있었으면 마약을 더 사용했을까? 세 번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직접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가? 네 번째, 마약 사용이 당신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더 용이하게 만듭니까? 다섯 번째,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도취감 고조를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가? 일곱 번째, 대부분 당신의 친구들도 마약을 합니까? 여덟 번째, 마약 사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밤새도록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단 한 번만 했어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식당, 화장실,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열한 번째, 자주 마약으로 흥분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열두 번째, 혼자 있을 때 마약을 사용합니까? 13번째, 마약이 다 떨어진 다음에 더 구하려는 노력을 합니까? 14번째,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마약을 훔쳐다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15번째, 다른 데 사용했어야 할 돈으로다가 마약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16번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마약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7번째, 실제로 당신이 사용하는 마약 양보다 적게 마약을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까? 18번째, 가족이나 친구들을 회피합니까? 19번째, 마약 행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한 적이 계십니까? 20번째, 마약 사용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상 20가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마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개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중독증은 대개 경험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 이상이면 대개 해당됩니다. 대부분 마약 환자들이 오시면 대개 90% 이상, 한 18개, 17개 다 이상 해당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회복 모임에서는 평온 기도문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신 회복 사항들을 마음에 함께 담으시면서 함께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평온기도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이 자제가 아들이 딸이 마약을 하면은 부모님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평안함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는 회복기간에 연락하시고 수치심을 떨으시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도 용기만 가지시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를 보이시고 또 남편이나 자녀나 마약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구별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이 회복방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송 우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인중독증 회복센터가 제공하는 마약가족교실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에 문의가 계신 분은 909-595-111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혜왕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자들에게 저서 새 날은